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뛰노네.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곳.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6장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기도 안에서 우리의 자매 되는 페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아들답게 주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준 큰 후원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함께 기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교회들이 모두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도에서 맨 처음 기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로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교사들이고 나보다 먼저 기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꾼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친구인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와 같은 유대 사람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보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어 그분은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믿음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사탄을 짓눌러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에 자기 집을 내주어 쓰게 하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린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의 고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 곧 예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알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글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도 믿고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레위기 제15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 몸에 고름이 고여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직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레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장하게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에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레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하게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빛보다 빛이 더 빛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이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크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있었다. 경건한 사람 몇이 스데반을 묻고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믿는 이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사방으로 흩어진 믿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채 하고 있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시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몬이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남자나 여자나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서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분명히 성령은 오셨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능력과 권능으로 보이심으로 사도들은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조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작 사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대하여 철저하지 못함을 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최후의 명령으로 당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약속은 무슨 이유에서든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들에게 간섭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같은 채찍을 우리들에게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의 3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큰 일꾼, 사울이라는 일꾼을 준비하셨지만 적어도 이 시점까지 그에게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성령의 사람들인 사도들조차도 그의 개종을 믿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주님을 배척하는 제2의 사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에게도 낙심치 말고 생명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께 맡겨두고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은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핍박에 뛰어드는 모습이 이 첫 부분의 내용이고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의 성취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비극을 희극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선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맞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소멸해야겠다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비극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희극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되고 충성된 종인 스데반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봐야만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도들 외에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후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들을 존경하면서도 동료들을 인하여 제자됨을 나타내지 않다가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핍박이 무서워 도망한 것은 아닌 이유는 다음 단락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잔멸할세라는 표현을 볼 때 거룩한 신앙적 행위를 이성 없이 마구 짓밟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에 증거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는 사도들과 스데반 같은 이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증거되었지만 이제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7장이 전체적인 내용의 주인공이 스데반이었듯이 이 8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의 공평한 공개를 위해서 스데반과 함께 선출되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5절의 내용이죠. 증거 핵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수순입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과 표적을 보며 그 말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응이 되겠죠. 처음 세움을 받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듣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었고 또 시몬이라는 거짓 증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빌립의 증거를 확증해 주셨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이 풀리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것을 7절에서 봅니다. 결국 복음의 결과와 확증인 거죠. 복음이 주는 결과는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과 예수도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 찬양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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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So 예수가 태어나신 밤,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야생동물이 양떼를 잡아먹고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했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섰어요.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목자들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라고 말했어요. 그 천사는 구세주께서 그날 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이를 보자 라고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포대기에 싸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 놀랐어요. 마리아는 들은 모든 일을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은 다음 21절과 22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1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얻는 지혜라면 완전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완전한 지혜라는 표현을 썼을지 궁금해서 스트롱 번호가 연결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입니다. 경건한 지혜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생각해보면 지혜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함께 우리가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근신입니다. 잠언에서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근신은 소극적인 근신이 아니라 적극적인 근신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분별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평가만 하거나 이런저런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은 바를 용감하게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바꾸어 말하면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젊은이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시절은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시기이고 배운 것을 잘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반면 중요한 것을 배워서 잘 지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놓칠 위험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잠언 속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먼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로 들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 것을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간직하는 꾸준함과 용기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 두 가지에 관한 말씀이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하면 그것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들이 영혼에게 생명이 되고 목에 장식이 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영혼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은 깊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육체적 생명이 복되게 오래 계속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영생에 관한 책이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으면서 문맥에 맞게 읽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영혼, 히브리어로는 네페쉬입니다. 경건한 분들 가운데는 잠언 3장 22절을 해설한 내용을 보다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신적 생명에 대한 설명도 없이 뭐가 이렇게 빈약한가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대한 갈망을 채우는 경험은 구약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약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느페시에 관한 폭넓은 의미를 떠올리시면 조금 더 관대한 마음으로 해설자가 느낀 바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육체적인 생명에 관한 내용이 자주 반복되고 있고 일단은 이러한 육체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교훈을 얻으셔도 충분합니다. 생명을 오래 누리는 것, 즉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죠.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겪으며 오래 사는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기만 해서는 복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며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에서 길게 이어져야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오래도록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얻는, 그것도 아주 풍성히 얻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언 3장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 22절 상반절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고 하반절에는 우리가 지녀야 할 장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에 장식이 된다는 말씀은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사는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즉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가 성품에 배어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사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위로부터 오는 건전한 지혜를 조금씩 내면화하며 지적, 사회적,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남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빼어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삶을 통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즉 함지 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건전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지혜가 눈앞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근신하는 마음, 즉 분별력을 키우는 동시에 그 분별력이 눈앞을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자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메뚜기 떼와 다른 민족의 습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습격도 치명적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팔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왕 메뚜기들이 먹고, 왕 메뚜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고, 새끼 메뚜기들이 남긴 것들을 다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것은 네 종류의 다른 메뚜기 떼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민족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엘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이것을 가르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여러 면에서 희생하고 애썼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낍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하는데 이 방송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유혹과 집착 때문에 깊은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와 가족에게 필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자기를 비워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